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전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원광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앞신 선배님이시고 호주로 유학을 가셔서 특별히 한인교회 사역도 하였지만 거의 번역 사역에 거의 평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 2년에 걸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번역을 하셨다고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교육주의 신학 만 3,40권을 비롯해서 한 70권의 책들을 번역을 해주셔서 한국교회가 교육주의 신학에 근거할 수 있도록 모든 토양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를 드렸고요. 비록 교회를 이루고 또 남들 좀 보란 듯이 뭐 어떤 사역을 뭐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격려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탄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제 마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나오시게 되어서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광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녁 예배인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 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개무량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전혀 어떤 그런 인적인 교류가 없었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길밖에는 없고 예,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처음 대면한 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2시간 반 정도 됐는데 마치 그저 수십 년을 같이 보낸 관계같이 이렇게 저희가 함께 친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교제 관계가 제가 가져본 지 상당히 많이 오래되고 제가 시드니에 가서 생활한 지 지금 만 31년째입니다. 근데 시드니에서 이런 교제를 가질 수도 없고 늘 이와 같은 그런 교제에 참 굶주렸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소개를 하셨지만 참 그 과찬의 말씀도 많이 쓰시고, 제가 뭐 처음서부터 나는 평생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서부터 갖고 막 그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목회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또 목사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드려야 될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목사님 통해서 늘 말씀을 접했는데 제가 얼굴이 목사님하고 달리 생겼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르단 말이죠. 저를 처음 뵐 텐데 아마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저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설교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뭐 재미난 예화를 좀 섞어서 하실까? 아니면 고지고대로 뭐 이렇게 하실까? 온갖 그런 그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이가 참 한참 들으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하는 그런 환경 중에서 가장 힘든 환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데 처음 어떤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말씀에 포커스를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 설교자 개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서 그 설교하기가 참 힘들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이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설교자 개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오늘 저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시네. 설교를 못하시네. 우리 목사님보다 또 뭐 이런 게 다르네. 저런 게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 개인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모여서 이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특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신실한 사역자를 또한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가야 할 목표를 올바로 세우고 똑바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쪼록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상고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 말씀 증거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아서 고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되셔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늘 가슴속에 품고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 말씀에 그 기조를 좇아서 제 평생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의 기조를 따라서 이 교회의 온 성도들 여기 뵈니까 또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참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올바른 기조에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말씀의 기조에 서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를 살펴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또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그것이 전파될 때에 성도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엇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우리 현산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가 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인생 사리의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아파하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고생하는 가운데 나가시는 분들이 혹여 계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기조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터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우리의 다른 모든 여건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외국에 가 있으면서 한국교회를 어쩌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처지에서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할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저녁예배, 낮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고 혹여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평생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씌어진 정황이나 어떤 형편에서 씌어졌는지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명확한 사실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엄숙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아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기왕에 한 모든 말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이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여기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내가 강조해서 지금 말씀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또 특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 거 아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야말로 친근감을 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아 나의 주님, 주님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친근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많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심판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말하자면 그의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주권 그것을 걸고 그리고선 내가 너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말씀을 할 때에 너 지금까지는 그저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허투루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똑똑하게 잘 들어라. 명심하여라. 마지막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너 기억해라. 그런 말을 앞에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할 때 그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그 부모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에는 거기에 복음과는 엄숙한 내용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며 목회를 해나갈 때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쩌면 지금 말씀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1984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저희 사랑하는 친할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님은 저희 친할아버님이 옛날 일제 강점기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황해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사참배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반대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시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일로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할아버님이 그런 고초를 겪으셨으니 그 할머님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리고 6.25가 나면서 저희 할아버님이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이 내 임무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남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온 식구들은 월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6.25 동란 때에 일사후퇴 때에 저희 할머님을 비롯해서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 고모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남한 땅으로 내려오시고 할아버지만 남으셔서 공산당들에게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1984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연세가 92살인가 그러셨어요. 92살에 소천을 하셨는데 할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셔서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데 저희 할머님의 마지막 육성을 저희 큰아버님이 녹음을 해두셨다가 장례식에서 마지막 할머니 육성을 틀으셨습니다. 그 육성에 틀었는데 자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지가 뭐였냐면 자녀들아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 친척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그 자리에서 한 기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엄숙한 말씀이고 또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하게 너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명령의 내용, 너는 2절에 나타난 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 일, 오늘날 흔히 그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강단에서 얘기하면 그게 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13절에 보면 바른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장 11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4장 3절을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4장 4절에 보면 진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거기에는 명확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과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해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좌우간 너는 강단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해도 좋으니까 강단에만 올라가라. 그래서 아무 얘기 네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얘기나 다 해도 좋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고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의 의미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선포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너는 그것을 끝까지 계속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게 되어도 우리들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야말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포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안에 상세히,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을 다니면서 온갖 곳에 가서 다 말씀을 전포했는데 뭐를 전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왜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의 죽으심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 사실성과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언제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전파했던 유일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그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고 가장 초점을 두고 늘 가슴속에 품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파하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전진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다 후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나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것, 거기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선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와 같은 바른 말씀의 선포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언제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모든 교회 사역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한국 성경이, 한국말을 보게 되면 한국말에는 그 여러분 정관사, 부정관사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인지 어떤 특정한 말씀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만 봐도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Preach the word라고 합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것이 기조가 되는 그것을 해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선포하되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못 얻으면 때를 못 얻는다는 얘기는 뭐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시원찮고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업신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는 그럴 때에 그게 때를 못 얻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면서 네가 나갈 때 때를 얻을 경우도 있고 때를 얻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에 개의치 말고 너는 그 말씀을 항상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을 하자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서 이런 일과 관련해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수기가 뭐죠? 손님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비수기 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응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저게 지금 저 목사님이 지금 뭘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관심사가 이건데 아니 뭐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되나? 비수기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비수기의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출이라. 이 비수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원대하신 뜻에 따라서 이런 비수기를 교회 안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혹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비수기를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늘 조롱을 받는 그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관심이고 내 귀가 지금 정말 가려워 죽겠어요. 누군가가 좀 긁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좀 긁어주지 않을까 해서 교회 갈 때마다 아, 저 목사님이 오늘 내 귀를 좀 긁어줄까? 난 세상에 나는 무엇보다도 귀가 좀 긁어줬으면 난 그게 최고야. 귀를 긁어줄 사람을 늘 찾아다닙니다. 아, 오늘도 실망이야. 다음 주에 내가 다른 데 한번 가봐야지. 거기서 귀를 긁어줄 사람이 있을까? 노상 귀를 긁어줄 사람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바른 교훈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교회에 퍼져 있게 되면 이게 영적 비수기지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을 보면 이와 같은 영적 비수기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늘 말씀 듣기를 원하는 특정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번영을 주신다. 예? 온갖 이런 그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 육신적인 그런 모든 일에 관심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한국 교회 전체를 그야말로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교회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진가를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 비수기가 한국 교회를 그야말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중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더 든든하게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모이는 이 모임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내 생활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씻겨 나가고 잘려 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못 얻으면 네가 때를 바꾸어서 비수기를 네가 성수기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결코 아니고 비수기이든 성수기이든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서 반응이 있든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너는 그것에 개의치 말고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역사가 늘 있는 것이니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네가 할 일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곧게 그대로 전하며 항상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라고 디모데 선생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는 이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거기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놀라운 내적인 기쁨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16세기와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리처드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외국 사람을 얘기해서, 전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한국의 사정은 잘 모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국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 그 청교도 중에 두 사람의 리처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두 사람 똑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리처드 그린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535년에 출생하셔서 1594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16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리처드 그린햄이 나아가서 사역할 때, 농부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그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서 늘 농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점심 먹을 때는 또 가서 그 짬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리처드 그린햄은 한 사람의 결신자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지막 말년에 나는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게는 하나님께서 결신자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영적 비수기죠. 비수기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는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또 다른 리처드가 한 사람 나오게 되는데, 리처드 박스터라는 분입니다. 리처드 백스터 혹은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리처드 그린햄과 똑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이분이 키더민스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 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 마을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두드려 패고 술주정뱅이고, 그래서 온갖 마을에 불황자가 많고 늘 싸우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그 형편없는 마을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분이, 리처드 박스터가 19년을 그 키더민스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을 마지막 종결하고 그 임지를 떠날 때에, 그때 이 마을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그 마을에 주일마다 가면 시편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목사님이 낮에 하셨던 말씀을 저녁에 가정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그런 모습이 그저 늘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황자들이 없어졌고요. 놀라운 19년 동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견주해서 이게 적용을 시켜보면, 아, 리처드 그린햄은 철저하게 비수기 때에 사역을 한 분이고, 리처드 박스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수기의 그 기쁨을 주셔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주셨구나라고 우리들이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박스터가 거기서 사역한 지 한 80년 후에 영국의 잉글랜드의 위대한 전도자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이 이 키더민스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80년 전에 리차드 박스터의 목회하던 그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80년 후에 오늘의 모습을 보고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의 신앙적인 열기와 거룩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그 마을에 남아있더라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리차드 그린햄이라는 사람이 바보같이 사역을 했고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야말로 열심히 잘 사역해서 그렇게 그런 효과들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건실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람의 눈이 보기에 판이하게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씨를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뒤에 나와서 그 씨 뿌린 씨를 그야말로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마 한 20년 가까이 될 텐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 항상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테이프로 늘 듣고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역자는 거두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일에는 별 생각하지 않고 맨날 거두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한다면 그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 사명에 합당하도록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조대로 나아가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다. 남의 호주머니를 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 나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귀중한 것을 깨닫고 그 기조를 좇아서 쭉 나간다고 할 때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큰 열매들이 언제나 맺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될 경우도 있고 박해를 당해야 될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열매를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연연하고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의 기조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 성도들도 소망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뒤에서 늘 후원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겨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대로 딴 데다가 관심을 쏟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쏟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구원의 복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귀중함을 보는 눈을 떠서 그렇게 함께 거룩한 신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현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이 거룩한 강단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도우시고, 이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 큰 축복을 누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